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3장 형제자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시샘과 다툼이 있다니 여러분을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믿도록 도운 주의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같은 목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일한 만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숙련된 건축가처럼 그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각 사람은 조심스럽게 잘 지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와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저마다 집을 지은 솜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불과 함께 올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이 타 없어진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슬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로 잡으신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 누구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삶과 죽음도 현재와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7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시디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디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돌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유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유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했는데 은혜는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를 제외하고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며 인데 의로움은 정당한 바른 뜻으로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인정한 의미에서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시도다 했는데 자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말로 같은 어근인 어머니의 자궁, 태를 의미하는 명사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너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태를 감고 태어난 자식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에 대해 세심한 애정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순서적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또한 의롭게 살고 동료 사람들을 연민의 애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역시 은혜를 소화함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고백으로 은혜 받는 방법과 은혜 주시는 이유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어떻게 어떤 자가 받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십니다. 즉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하신다는 의미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언제 받는가?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받지 못하면 미래에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또 넓혀갈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이웃과 일꾼을 인정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울로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교제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데 평강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빌립보서 1장 2절이나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대부분의 편지마다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빈다 하는 축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능력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을 은혜로 보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의 덕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으신 가족들이다 하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많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영생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왜 은혜를 주셨는지조차 모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헛되이 은혜를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람 관계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올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and trust in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물을 바치신 대제사장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임금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할 때 그에게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종들이 싸워 그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무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이 완전한 분,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한 이 부분을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지도자를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완전한 통치자,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속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장차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간 나아만, 엘리사 선지자와 그를 찾아간 나아만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도 가부와 함께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을 애로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렙도 가부는 오랜 가뭄으로 양식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두 인물의 또 다른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값진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아만은 왜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나라에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출애굽기 2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특별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모누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모누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문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을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지만 그 나라의 왕은 림문 성전의 우상을 섬기므로 그가 왕을 부추게 그 성전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안심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의 태도가 현실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가라고 한 엘리사의 응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중재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제 네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